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쭉 훑어내려오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어떠했는지를 말씀하시고 현재 광야 생활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제부터 보면 미래에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어제 내용을 보면 세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나오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13절부터 17절 보면 세 가지 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3절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 요구사항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14절과 15절, 약속이 나오고요. 그리고 16절, 17절에서는 경고가 나옵니다. 본문 내용을 우리 같이 읽고 또 설명하고 그 뒤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고요. 또 어제 나눴던 내용들과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는가?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만일 무엇하고 무엇하고 무엇하면 이렇게 가정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냥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라.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명령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중간에 나왔던 근원적인 명령과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내리면서 명령하실 때에 똑같은 내용 명령하십니다. 표현들, 내용들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고 현재도 은혜를 베푸셨고 미래도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표현만 청종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경외하라, 지키라 등등등 여러 가지 나올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그러면 만일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약속하시는 내용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어제 보았던 내용에서는 세 가지를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는 너희를 강성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장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은 무엇이라고 약속하시는가 14절과 15절에 보면 약속이 두 가지 쌍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러니까 땅에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땅에 비가 이렇게 적당하게 내리게 하시고 그 결과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그 결과 너희가 곡식, 포도주, 기름을 얻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요. 두 번째 복에 대한 약속은 15절입니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땅의 복을 받는 거죠. 들판에 풀이 나는 복을 베푸셔서 그 결과 이제 이 들에 있는 풀들은 짐승들이 가축들이 뜯어먹고 사니까요. 가축들이 이제 더 기름지고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15절 끝에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 보면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했는데 사실 들판에 나는 풀을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가축들이 윤택하게 되면 그 가축들을 먹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먹고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건 어차피 보면 뭐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있지만 사실 한 가지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셔서 땅에서 이것저것이 나게 하시고 그래서 곡식도 얻고 가축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에는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들어있습니다. 지금 일단 가나안 땅과 관련된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나 다 보면 알 수 있는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은 환경, 여건, 상황과 관련된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좋은 상황이 되게, 여건을 좋은 여건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 상황이 좋아요. 지금은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나안 땅에는 원래 적과꿀이 흐르는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비 늦은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풀이 자라나게 하셔서 상황 여건이 좋게끔 만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집어 보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거기에 상황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가 이 부분에도 생각해야 됩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이 양떼를 몰고 나갔는데 양떼에 먹일 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관련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복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면 곡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다만 농사를 지을 때 상황 여건이 좋아요. 상황과 여건이 좋아서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양을 치는 자들은 나가서 목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하게끔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노동하지 않아도 일하지 않아도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아도 아예 그냥 가만히 먹고 놀고 게으름 피고 앉아있어도 손에 곡식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그게 아닙니다.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라. 일을 하면 곡식을 얻을 수 있다. 나가서 열심히 가축을 돌보고 쳐라. 그러면 네가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다만 이것은 이게 왜 복이 되느냐? 이건 애굽에서 생활하던 것과 굉장히 다른 모습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매맞아 가면서 일을 하고 죽도록 일을 하고 그래도 먹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나 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런 종류의 노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아담을 원래부터 노동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노동하기 좋은 곳입니다. 일하기 좋은 환경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그 꼭대기에서부터 네 개의 강이 흘러나와서 물의 근원이 있어서 물이 넉넉하고 풍부한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풀들이 잘 자라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노동하는 존재로 만드신 다음에 노동을 잘하면 적절하게 노동을 하면 얼마든지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나서 노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는 건 일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먹고 살아가 일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심판과 형벌을 받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면 그런 형벌로서 주어졌던 좋지 못한 상황을 다 없애주시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전에도 이제 농담처럼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부는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여건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세 번째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게 광야 생활과 매우 다르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이 가나안 땅을 잘 생각해 보시면 조금 대조를 이루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환경이 안 좋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만나와 매출하기, 먹고 살 수 있는 결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떠하냐? 환경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곡식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은 매우 달라요. 광야는 안 좋은 환경에서 내가 먹고 살 걸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를 받고요. 가나안 땅 좋은 환경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은혜로서 하나님 곡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바라는 바람은 이런 거죠. 좋은 환경에서 일 안 해도 만나와 매출하기가 풍성히 떨어지는. 이제 우리는 종종 그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곤 합니다. 환경을 좋게 해주시든 아니면 나쁜 환경에서도 은혜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건. 그래서 어떤 게 더 큰 은혜이냐, 어떤 게 더 좋은 은혜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마다 좀 입장이 다르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광야 같은 상황에서 살아도 좋으니까 그냥 먹여만 주시면 만나 매출하기만 날마다 받아 먹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시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 주신 다른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조금씩 다른 종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은 은혜가 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나머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몫으로 맡겨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특징인데 이게 마지막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육적인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풍성히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겠다 이러셔도 되는데, 그런 복을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뒷부분에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약속하시는 건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6절, 17절에 이런 약속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건 앞부분과 좀 다른 점이죠.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탁월한지를 설명했는데 지금은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 16절을 잘 보세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삼가해라. 조심하도록 해라. 그럼 뭘 삼가해야 되느냐?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마음을 삼가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마음을 갖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미혹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옳지 않은 마음을 쉽게 갖게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럼 마음이 미혹되면 어떻게 되는가? 16절 맨 끝에 보시면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모습이 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렇게 마음이 미혹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미혹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시는데, 이제 복을 주시는 거에 반대말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느냐? 17절 중간을 잘 보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앞부분에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시면서 때를 따라 이른비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거꾸로입니다.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주지 않겠다. 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요. 아무리 뼈빠지게 일을 해도 곡식을, 포도주를, 기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진노예요. 두 번째 진노는 그 뒤에 나옵니다.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할 것이다.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이 뭐였죠? 들판에 풀이 날 것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풀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약속하셨던 두 가지 복을 다 거두어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자, 이제 광야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건 너희가 죄를 져서 심판받아서 그래.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을 잘 삼가하라. 그래서 10절 맨 끝에 보면 경고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을 까먹으라.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그냥 읽기는 읽었지만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갔는데 멸망을 한다? 참 이상한 표현이죠. 아름다운 땅인데 멸망을 한다. 이상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를 범했을 때, 마음을 삼가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참 은혜를 받았는데, 머리도 좋은데, 키도 큰데,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망했다. 이게 참 이상한 표현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마음을 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잘 가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16절 17절 경고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역시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죄를 범하게 되는 본질은 마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을 보면서 아 그러면 행동은 똑바로 하고 있는데 마음만 이렇게 악한 것인가? 그럴 리는 없겠죠. 제가 예전에 유튜브인가 어떤 동영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위 눌리는 데 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가위에 많이 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가위 눌리는 사람들 종종 이야기를 하면 관심을 갖곤 합니다. 근데 이게 가위 눌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위 눌린다는 건 뭐냐면 잠을 자다가 머리가 말똥말똥해서 뭔가 생각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져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막 외치려고 하는데 입이 안 열려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머리는 깨 있는데 몸은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깨서 생각은 멀쩡히 하고 있는데 몸이 잠을 자고 있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죠. 이 현상을 이제 가위 눌렸다고 하고요. 정반대 현상이 있습니다. 정반대 현상은 뭐냐면 머리는 자고 있는데 몸은 움직이는 겁니다. 그건 이제 밤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있죠. 미친놈처럼. 이제 몸이 병 환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마음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몸으로는 행동으로는 똑바로 살고 있는가? 아니에요. 몸도 엉망진창인 겁니다. 근데 본질은 지금 마음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왜 문제가 되느냐? 사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마음은 몸과 마찬가지로 매우 연약해서요. 쉽게 죄악에 물들고 쉽게 죄악으로 치우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속담이 있어요. 세 살 버릇. 몇 살까지 가죠? 80까지 갑니다. 그래서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세 살 때 이미 행동거지가 올바르지 않으면 텄습니다. 공부할 때에 세 살 때 책상에 앉아있지 않던 아이는 15살이 되어도 책상에 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시키려면 3살부터 책상에 앉혀놔야지 돼요. 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3살 때 품었던 마음이 80까지 갑니다. 3살 때 익숙해졌던 마음이 80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면 포기해야지 이렇게 금방 포기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잘 안 바뀝니다. 굉장히 이게 마음이 익숙해져 있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우상한테 가는 마음이 자꾸 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쉽게 나쁜 길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스스로 돌아보고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잘 지켜라. 그래야 행동 똑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런저런 내용들을 말씀하셨는가? 내용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동시에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망한 겁니다. 지금 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앞으로 망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면 지금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건, 환경,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한번 뛰어가 봐라. 그렇게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뛰어가고 열심히 하고 농사짓지 않아도 열매를 다 얻을 수 있게끔 그런 은혜도 주시지만 거의 대부분은 좋은 환경을, 여건을,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심판하지 않고 늦은 비, 이른 비를 다시 줄 테니까 나가서 농사를 지어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 열심으로 하나님을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무언가를 받아먹으려고 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쉽지도 않고 당연하지도 않습니다. 삼가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가짐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마음을 고쳐먹기 위해서 열심으로 훈련하고 바로잡고 다시 잡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었는데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어느 순간 훅 바뀌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어떤 행함을 원하시는지를 잘 생각하고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몸의 습관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마음의 습성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게 하나님께서 가난을 약속하셨으니까 지금 광야길을 걸어도 소망으로 살아야지. 마음을 고쳐먹기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하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글러먹은 마음 상태로, 심판받는 마음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 십상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더욱더 합당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자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행함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신앙도 삶의 여건도 다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또한 동시에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죄에 속하여 있었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마음도 악한 습성과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늘 삼가고 조심하는 모습을 가지고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